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 복음을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저 자신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간사합니다. 그래서 간사한 우리에게 사실 절대적인 기준이 올바로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준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인생은 언제 주님의 재림이 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해 온 민족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 기준이고 그럴 때 즉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 기준이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예외 없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 세계복음화가 언젠가 먼 미래가 아니라 자기 살아있을 때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믿고 내 살아있을 때 즉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고 믿고 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또 훌륭하지 않습니다. 무능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가시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는 약 100여 개국에서 제자를 찾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방송에 쭉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복음이지만 그 깊이는 성경 전체를 주실 만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낼 만큼 사실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 세계에 전해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제자를 일으켰고 앞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뛰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복음의 내용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조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네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왜 이 언약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락할 줄 알고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럼 인간을 뭐 이렇게 지옥 보내려고 만든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해석들이 일견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들의 대부분은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놀라운 왕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존재이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었고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하고 흡사하다고 할 만큼 이 놀라운 존재였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언약을 주신 그 자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을 주시는 그 자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알듯이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꽤나 규모가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회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어떤 상대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아무나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유익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의 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만한 그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나고 약속을 합니까? 지나가는 거지에게 함부로 약속을 합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약속합니까? 내가 뭐 돈을 뭐 앞으로 얼마 주겠다, 어떻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흙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하셔서 약속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주셨다, 그 내용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때문에 주께서 이러이러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언약을 한다는 얘기는 일방적인 어떤 이렇게 책임이 사실은 언약을 준 자에게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약속을 한다고 얘기할 때 그 약속의 책임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훨씬 많죠. 예를 들면 우리 아들에게 이번에 뭐 이렇게 시험을 잘 치면 얼마 하겠다, 이런 것들 사실 뭐 아버지한테 유익될 게 있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해외에 1년에 6개월 이상은 이렇게 해외에 계속 나가 있고, 한국에 또 교회를 또 이렇게 돌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영장을 가고 싶으면 계속 조르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을 한 순간부터 우리 아들은 그 약속한 날짜를 계속 기억하고 계속 얘기하니까요. 또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의 특징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빠, 뭐 몇월 며칠에 수영장 가기로 약속했지? 일주일 남았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6일 남았다. 그 다음날 아침 5일 남았다. 이렇게 계속해요. 약속을 제가 입 밖에 뱉으면 그렇게 그 책임이 저한테 더 있어요. 제가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한 그 자체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하실 겁니다.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축복이다. 이게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왜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지금 창세기 2장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약을 주신 이유에 관해서는 동일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을 계속 지키는 그 자체가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유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을 경외함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에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하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적인 해석으로 친하고 아주 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딸이 암만 친하고 딸이 엄마한테 말을 놓고 지내지만 어머니와 딸의 경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선을 주신 것이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해서 그 선악과 그 자체, 그 열매가 어떤 대단한 특별한 능력이 있고 그 열매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열매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된 요구는 뭐냐면 그 약속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사실은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그 나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많이 있었던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 중에 하나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데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뭐와 같냐면 허락하신 그 약속은 굉장히 지키기 쉬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바위 위에는 다 올라가지만 저 바위 위에는 올라가지 마.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이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쉬운 뭐, 다른 바위 위에는 올라가도 이 바위는 올라가지 마. 아니면 다른 것은 만질 수 있는데 이것만 만지지 마. 다른 것은 봐도 되지만 이건 보지 마. 뭐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약속, 그것을 통해서 뭐 신비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지를 보기 위한 순종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열매와 동일한 나무 열매 중에 하나가 그 중앙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따먹지 않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일상생활 쭉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것을 따먹지 않게 되면 따먹는데도 어려움이 없었고 일상생활 하는 것 자체가 따먹지 않는 어떤 순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만 요구하는 겁니다. 욥기 36편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은약을 주신 이유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은약에 순종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그런데 너무나 의엽게 그 언약을 어기는 일이 이제 벌어져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이 사단의 꾀에 먼저 여자가 넘어가고 그 여자의 어떤 말에 결국 아담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호세아 6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표되는 인류의 대표되는 그 아담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실제로 이 언약의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에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인간에게 어떤 상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일평생 수고하는 경제의 문제가 벌어지고 결국 죽게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는 영원히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는 그런 내세의 문제가 벌어지면서 숱한 문제가,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숱한 문제가 그 안에서 막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그렇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렇죠. 불순종은 죄입니다. 왜 죄를 범합니까?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물론 하나님과 단절되면 완벽하게 에덴에서 쫓겨나가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한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어떤 전조 내지는 단절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모든 일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저주가 물밀듯이 인간에게 덮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지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우리 손에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은 사실은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인류에게 바로 타락하자마자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괴롭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그 메시아가 여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 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든 죄악을 그가 감당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위해서 모든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가 오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가 대신 우리를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였고, 과거에는 내가 박해자였고, 과거에 내가 폭행자였다. 왜 그랬냐고 얘기할 때 딴 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믿지 아니하였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였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알지 아니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언약을 어긴 부분을 조금 살펴볼 때 이 구절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 언약을 하와는 그 언약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이제 아담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었지만 아담이 대충 전달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대충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져 있는 그 언약과 뱀에게 대답하는 하와의 어떤 대답을 볼 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답을 볼 때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오버되기도 하고,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어떤 틀림없이 언약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좀 희미한 가운데서 하와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와의 실수라고 하면 아담은 좀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 어디 있었냐고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늘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따먹었을 때 자기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아담은 하와가 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 하나님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은 이건데 현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죽어야 되는데 현실은 죽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현실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게 사실 사용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쉽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죠. 그래서 결국 하와의 그 행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벌어져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할 수 있다면, 아담은 이 언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다루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나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아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래야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되었고, 그 믿을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관해서 우리가 하와처럼 모르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담처럼 혹시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다고 한다면 언약을 어기는 결과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 모릅니까? 아니 복음을 모릅니까?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죄송합니다. 뭔가 주워 들은 게 많아요. 경험한 게 많아요. 읽은 게 많습니다. 들은 게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하와처럼 대충 아니면 변질 아니면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 아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믿는가, 이 충돌되는 수많은 현실과 말씀이 충돌되는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실제로 믿고 있는가 말이에요.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틀림없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그게 사실은 모델이잖아요. 초대교회 같은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와와 아담의 실수였습니다. 알지 못하였고 믿지 않아서 언약을 어긴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담처럼 아니면 하와처럼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한 번 언약을 어긴 자의 어떤 저주의 삶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와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언약, 이 메시아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정확하게 믿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을 때 그런 삶이,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귀중한 청취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언약을 전달해서 마지막 때에 이 언약대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언약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목도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